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04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04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살짝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비군 훈련장 총격 사건, 총기 난사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유서를 읽어보니까 그 유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 때 잠을 자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편하다. 깨어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내 자아감, 자존감, 나의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모두 싫다. 죽고 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간다. 저는 읽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내 머리가 많이 힘이 들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일단 잠자는 것이 내가 피할 수 있는 도피처다. 그런 생각들, 죽고 싶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힘이 듭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죠. 성경 말씀은 너희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즉 마음의 병이 들어서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바로 망가지는 지름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분노가 발산이 되지 못하고 축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터지면은 무슨 일로 그것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죠.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면요, 그 밑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뻥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럼 터질 때 뭐가 나옵니까? 시뻘건 용암들이 나오고 시커먼 화산재가 나오죠. 하늘을 덮는 것만큼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속에 뭔가를 축적이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면 그 속에 시뻘건 용암이 나오고 시커먼 재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을 했을 때 찬송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은.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상처는요,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덧나고 쓴뿌리가 되고 이 마음속에서 쓴물이 올라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쓴 것을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쓴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이고 또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자신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처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목적,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선 제가 무슨 포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악한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고 좋지 못한 습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포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슬픔 대신에 기쁨이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으면은 그 어떠한 일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잘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흘러나오죠. 우리 찬송하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마음이 상했고 포로가 되었고 갇혔고 슬픔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방비 상태에서 상처를 자꾸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 사랑이 오지 않을 때에 그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상처의 뿌리가 어디인가 한번 따져가서 보면은 그 끝에 누가 있냐면은 주로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에도 많은 아버지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아버지이지만은 저도 참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상처의 뿌리에 아버지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더 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지만은 또 주지만은 자녀에게 상처도 많이 줍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끼치는 상처가 깊죠.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만 주고 싶은데요. 이게 왜 안 됩니까? 방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식도 모르고 사랑을 하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서로가 또 사랑에 미숙합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도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부부행복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내 가정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모였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좀 회복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 부부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또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정 세미나인데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분이 그날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숙제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사모님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여보 사랑해요 이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쉽게 따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내를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은요 사실 평생 못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죠. 그래서 숙제를 내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전화를 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에 있던 한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은 도무지 그게 못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대신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을 확인하고 목사님에게 바꿔줬죠. 목사님 빨리 하세요. 그래서 도와주었으면 빨리 하시라고. 그 목사님이 지긋한 연세 되신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보 내다. 여보 내다. 옆에서 목사님들이 막 종용합니다. 빨리 빨리 하시라고. 사찰 집사님 잘 있나? 못하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사랑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사랑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면은 그 마음에 그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로 남아있죠. 심리적으로 억눌릴 때 또 상처가 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억누르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나갈 경우에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게 눌리게 되죠. 눌리면은 그 모습이 자신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신할 정도로 아이를 깨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예배 드리자고 자세 똑바로 하라고 그건 예배가 아니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하셨다고 이놈들아 일어나라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억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억눌림을 받은 아이들은요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은 그 어린 아이로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성인인데 그 사건만 딱 당하면은 어린 아이적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요 어른들이 겉으로는 존경을 받는 교수고 어른이고 그런데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은 중학교 2학년짜리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요 삼단봉을 들고 도끼를 들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죠. 비비탄 총을 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억눌림을 당하면요 어릴 때 장난감을 자동차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게 막아버리면은 아이의 마음속엔 그게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터지는지 아세요? 출장을 가면요 돌아올 때 손에 보면은 장난감이 들려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서 모으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면은 방안 가득한 이 자동차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가 억눌려져 있던 그것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아이가 한 명 살고 있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주고받죠. 여러분 가정은요 순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순기능이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때로는 엄하기도 하지만은 그 엄함 속에 아이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이 순기능입니다. 근데 역기능은 어떻습니까? 바로 야단을 치고 바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되면서 아이가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폭력, 성폭력 이와 같은 것을 하면은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술은 그렇게 마시지 않는데 도박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본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하셨죠? 그분들도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제대로 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아버지 상을, 어머니 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숙한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참 불쌍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도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불쌍하고 우리도 사실 불쌍한 세대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은 아주 어린 소년의 시기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노예니까 누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외롭죠. 고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눈치를 하면서 나랑 함께 자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주인이 노예에게 유혹을 하면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노예가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죠. 이 죽음을 각오하고 외친 겁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는 옷을 잡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나가버립니다. 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신앙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영성의 사람이죠.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여인에게 딱 그 시점에 넘어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왜 요셉은 외로운 상태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갔습니까?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듬뿍 받았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다윗은 성경책에 보면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야 그래야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았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는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정의 역기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픔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와 이 말들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조명하고 그 문제 앞에 직면을 해서 그 문제를 다 드러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너희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로 인해서 쓴물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가 못 보겠다 그러면서 그거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뿌리를 살펴보면은 아버지 참 아픕니다만은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분노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재발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점으로 딱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어른의 모습인데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됐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상처가 있으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 내 인생을 과거가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우리들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때 받은 상처입니다. 불쌍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너 그거 씻어야 되는데, 그거 치유해야 되는데, 내가 해줄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잘 쓰시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10명의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국무총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음해해서 감옥에 보내버렸던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도끼를 품고 살았더라면 감옥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겠죠. 그는 아마 평생 원수 갚을 생각만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위험해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이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들은 좀 낮추고 여러분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더 높였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울왕이요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허허 이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 모든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치유가 어떻게 가능한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게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암덩어리 하나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답답합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 나죠.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도 그 인간의 생각이 나서 내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잠시하려 들어도 꿈속에서도 간혹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뻥 뚫려야 되는데 뻥 뚫리지를 않죠. 그 사람만 보면은 뭔가 가슴 속에 먹먹하니 뭔가 눌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그래도 떠오릅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가 깊은 만큼 치유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용서는요, 내 힘만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채찍을 가지고 때렸죠. 침뱉었죠. 얼굴을 때렸죠. 뺨을 때렸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정도로 채찍에 맞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상처가 없었습니다. 상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상처가 왔지만 그걸 상처로 받지를 않았죠. 바로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도무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대면을 해야 될 분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대면을 해야 되고 어머니를 대면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던 담대함도 나에게 주어야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내게 주지 못했던 아버지를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성스러운 사랑을 내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어머니를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게 폭력적인 말을 했었고 억압을 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를 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탓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친구 탓, 탓을 할 때가 많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은 최고의 수혜자는 나 자신이 되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그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 여사 이야기 매우 유명하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요, 할머니 부흥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가족이 다 잡혀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이 코리 텐 붐 여사는요, 잡혀서 빨가 벗겨서 이 성 놀이개감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수치를 받았는지 그 충격으로 언니가 먼저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죠. 이 코리 텐 붐 여사 마음속에는 분노와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벌벌 떠는, 그러나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고향 화란으로 돌아갔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독일로 가서 그곳에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해다오. 이 성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독일만큼은 안 가겠습니다. 가라. 안 가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일로 가서 마을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받으시고 화해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놀이개감으로 가지고 놀았던 그 남자가 그 줄 속에 자기와 악수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원수였습니다. 강단에서는 용서를 외쳤지만은 정작 그 순간에 자신의 청춘을 짓밟았고 그리고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코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코리 여사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네가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거를 내가 지금 묻고 있다. 일기장에 코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은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면은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손을 주저주저 하면서 내어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결심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게 눌려서 살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면 그것이 내게 사명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면해서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제서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 상처가 많아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도 치유가 되면은, 그러면 가정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상담을 하면서 부부를 치유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깊은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바로 치유가 되니까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죠.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났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막 지탄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상처로 다 받아버렸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항상 용서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상처는 많이 받지만 그 상처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 용암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분출을 했습니다. 노래와 찬송을 분출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폭발을 할 때에 분노를 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저 사람 무섭다, 무섭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폭발을 할 때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무섭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앞에 사람과 이렇게 감정 상하는 것이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문 열고 나올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모님과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앞에 외제차가 있는데요, 창문이 쳐내리더니 담배꽁초를 턱 버리는 겁니다.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요즘에 이전 같았으면요, 제가 제 성격상 빵빵하면서 주스세요 이렇게 손짓했을 텐데 지금은 그거 못합니다. 무서워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와서 비비탄을 쏘고 망치를 가져 도끼를 가져 나와서 막 위협했던 이런 사건들. 그게요, 전부 다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상처들,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들, 이웃에게 받았던 상처들, 여러분 다 앉으셔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하나 씻어가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분출되는 것이 그때부터 감사와 찬송, 회복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